끝없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가리시며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덮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사모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주어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종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는 또 이르라. 이스라엘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우리는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저번 주까지 나눈 16장까지를 전반부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7장부터 27장의 말씀을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제사법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인 정결법 대해서 주로 다루셨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후반부에서는 성결법에 관한 말씀으로 백성들의 삶을 주로 다루면서 성, 절기, 경제, 이웃과의 관계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다루게 됩니다. 이에 후반부를 시작하는 1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하시면서 정확히 이제부터는 말씀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된 내용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사람에게는 본문 8절, 9절, 10절, 12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백성과 함께 사는 거류민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삶의 방법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입니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후반부에 참 다양한 주제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도 살펴볼 것이지만 레위기는, 아니 성경 전체는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가 벌써 후반부로 오게 되었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의 능력이 더욱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자 레위기 후반부의 시작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17장의 내용은 피라는 주제로 하여서 같지만 조금 다른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에서 7절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잡아 피 흘리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회막 밖에 다른 장소에서 가축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3절에 나오는 소, 양, 염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되는 가축이자 부정한 동물이 아니므로 먹을 수 있었던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화목 제물로 드린 후에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요, 꼭 성막까지 그 고기를 가져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던 걸까요? 화목 제물 이후에만 먹었던 걸까요? 아닌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들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애굽, 그 세상의 중심에서 너무 오랫동안 배우고 너무 오랫동안 답습한 그들의 삶의 문화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축을 못 잡는 것도 아닌데 이 동물을 잡으라는 건지 잡지 말라는 건지 3절 말씀대로, 4절 말씀대로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때마다 그걸 가져가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함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17장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7절 말씀이 조금 뜬금없게 여겨질만 합니다. 갑자기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러나 3절부터 6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은요, 바로 이 7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는 것도 우리는 이 7절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게 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의 목적이어야 했습니다. 그 동물의 피는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뿌려지며 그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혹여나도 그것은 거룩과는 너무나 먼 음란한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됐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 불륜이 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막았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수염소를 형상한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염소 형상을 한 우상이 있었고 이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관습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든 듯합니다. 이게 얼마나 깊게 스며들었는지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 수염소에게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여로보암 왕 때도 이 우상의 흔적이 드러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번거롭게 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게 되면 성막까지 나오라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우상을 위해 짐승을 잡는 애굽인들의 종교적 관습을, 주변의 이방의 종교적 관습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차단하기 위해 하나님은요, 동물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무 곳에서나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의 장까지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나의 편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가 편한 곳, 내가 쉬운 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명령하신 곳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앞서서 우리 안에도 묵혀져 있는 옛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동기화되어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내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옛습관에 따라 주변의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욱 찾고 위로쳐 삼으며 즐기며 붙드는 것은 없나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찔림은 당하나 주변의 모습에 쫓겨 삶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말씀보다 더 높은 가치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건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다 떼어냈음에도 주변 옛 잔재와 우상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삶, 계속해서 성막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 번거로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 흔들림과 유혹의 여지마저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번거로워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 더 정확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번거로움을 감당하는 것이 우상 숭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편한 현대사회에서의 유혹은요, 예배도 간소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간편하게 드려지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핸드폰만 키면 여기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예배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의 편의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무너진 편의의 타협은요, 우상 숭배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온라인 예배가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예배의 자세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간도 당연히 잘 맞추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잘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편한 옷을 입고 편한 자세를 하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가니까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요, 더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예배 시간도 언제든지 틀을 수 있으니까 시간에 맞추기보다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요, 결국엔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굳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통해 편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서 번거롭게 묵상하는 것, 이 정신없는 틈 속에서 시간을 쪼개 번거롭더라도 기도하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남들보다 이득을 덜 취하고 돌아가는 듯한 그 번거로운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 번거로운 순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어떠한 번거로움에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7장은 우상 숭배를 위해 피를 흘리지 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피를 먹어서도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는데요. 먼저 피를 먹는 것은 곧 그 피 흘리는 대상을 죽였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먹는 것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유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피를 주신 목적은요, 결코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속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피의 육체에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속죄 순환으로 피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음 즉 죄사함이 없다 말하였습니다. 동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을 때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을 위한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려져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피는요,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대단한 도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피는 유일한 속죄의 수단이었지만 피 그 자체가 속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피가 자동적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의 피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피가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죄를 짓고 생명을 부여해 주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신 능력은 오직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피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갈망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막 닭을 잡아서 피를 뿌린다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 자체는 어떠한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따를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뿌리고 해봤자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속죄의 주권은 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려진 피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려진 피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완전한 뜻,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 생명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제단 위에 쏟아진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른 피 흘림을 찾거나 속죄로 주신 것을 허튼 세상의 문화와 같이 사용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올려줘야 하는 것을 허튼 것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의와 내 중심에 따라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어떠한 짓도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쏟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의 피를 쏟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른 곳에 허비하여 쓰고 있다면 그 우상 숭배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트려 주옵소서. 오직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로써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며 축복을 열방에 흘려보내주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의 삶의 모든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